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네 번 나옵니다. 세상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섬 하나 사서 여긴 내 나라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 내립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평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락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 관해서는 지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임이라. 모두가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겨자씨를 심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물론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도 있지만 겨자씨라고 하면 제일 작은 씨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했습니다. 이 작은 씨를 심어놓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을 집어넣은 놓은 반죽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 안에다가 발효제인 누룩을 집어넣고서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큰 덩치로 불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룩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누룩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누룩이 무언가를 크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반죽에 집어넣어서 하룻밤을 지냈을 뿐인데도 집채만하게 크게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겨자씨 나무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누룩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조작, 매니플레이션, 조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우리 기독교 전체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국 성도가 1천만 명이든 세계 기독교인이 몇십억이든 그런 덩치로 싸우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풍선이가 되고 맙니다. 겨자씨 나무 같아야 합니다. 작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꼭 같습니다. 겨자씨 안에도 겨자나무에 진액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어도 그 나무 안에는 겨자라고 하는 진액, 수액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우리 기독교 전체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찔러봐도 그 속에 예수가 흘러야 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기독교 전체도 그 속에 처음과 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이 나야 합니다. 누구든 그 안에 예수가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몸집만 크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허풍선이가 되면 안 됩니다. 속이 알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슨 말이든지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이 말을 하게 된 취지와 동기는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왜 이 질문을 들었을까 하는 것은 이때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었을까를 추측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모였다 하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숫자 팍팍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험악하게 나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죠. 많은 사람들 다수 속에 있으면 괜히 안도감이 있죠.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다 들판에서는 남자들만 5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님께서 배를 채워주시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하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더욱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열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지금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지. 알면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 아마 별 사람 별 많지 않을걸요. 예수 따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고 따라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하필이면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적다라든지 많다라든지 라고 대답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적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온 세상 동서남북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도 이런 식으로 질문한 적이 있고 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충성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께서 친히 치를 띠시고 종들을 섬겨주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주님, 그 말씀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백배 천배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적답은 피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은 무슨 뜻이고 힘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어느 집 주인의 집 대문으로 비유하여 또 들려주십니다. 집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문 밖에 사람들도 지지를 않습니다. 더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께서는 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안다, 모른다는 말씀만큼 심각한, 의미심장한 말씀도 드뭅니다.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유영을 하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서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도 그렇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도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안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저기 베스더홀이나 아니면 로비 저 밖에서 한 달 된 살 먹은 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나주 자매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누구야? 그렇게 물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고개를 까닥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엄마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 이유는 첫째, 둘째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첫째, 둘째 식으로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첫째, 둘째 한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길가에서 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로 첫째로 둘째로 식으로 설명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감동적인 일이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인가? 이건 참 감동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또는 압니다 라고 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아 주시고 나는 또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됐느냐 말이죠. 저는 간단히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겠죠? 그때는 몰라서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랑 그 사실을 알고서 눈시울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엄마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이제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들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만 짓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표현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너무나 숭고한 사랑이라서 잘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철이 들면 깨달아지는데 이 사랑은 철이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랑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가난해집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 떠나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또 갑자기 사는 것이 허무해지는 그때 또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 가난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도 발전하는 것이 없는. 다시 연탄 걱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당시는 제가 기관지인 안 좋아서 좀 장기침이 많았는데 다시 서울의 그 매연가스 속에 돌아오니까 또 잔기침을 시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그런만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생기고 인생의 허물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그 해결책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반증이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빵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도 그 마음을 부유하게 해줄 무엇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가난한 마음을 억지로 덮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부터 조금 해보기 시작하면 가난한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가난한 마음 속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서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나이다.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말씀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머릿속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한 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즈미르의 옛날 이름이 스머나인데 폴리갑은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에 갔을 때 마침 그 교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 벽화를 하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순교당하기 전에 총독이 폴리갑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다. 어찌 내가 이제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 엄마야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의지와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관계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을 예수님도 알아주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아보듯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이 종교로도 갈 수 있고 저 종교로도 갈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포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좁은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좁아 보이는 그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힘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쓰는 일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제대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힘쓰게도 되어 있습니다. 왜 힘써야 하느냐? 아까 그 누룩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룩 집어넣은 반죽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힘씁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누룩 집어넣은 그 반죽은 그 모양만 크고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속은 허풍선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 나무처럼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알차게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도 와 날아와서 둥지를 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날개 아래 와서 쉼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먼저 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뒤로 밀려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같은 그야말로 마지막 차를 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날에 먼저와 나중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세상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 세상 나라식으로 밥그릇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군번 학번 따지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집주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계속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니 그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열어 있겠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끝 아닙니다. 계속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서시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집안에 들어갈 아직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고 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만들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 부질없는 질문들입니다. 크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십니다. 그저 네 일이나 열심히 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우리들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일어서시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아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만나는 인간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질문만 하십니다. 예수를 아는가? 이 세상 떠난 후에 하늘나라 그 앞까지 온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만 하실 거예요.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는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생수해강 선교회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안목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찬식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만 하실 거예요.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는가?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구경만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슴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용기 있는 여성 세 사람을 연말 표지 인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부정을 고발한 용기 있는 여성들인데 이 세 여성이 모여서 대담한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한 말이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I'm sorry 하니까 다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I'm sorry 라고 하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I understand.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I'm sorry,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서 I understand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I'm sorry,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I'm sorry 해보십시오. 여러분, I'm sorry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 만국 통용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I'm sorry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I understand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약 하나로 강하게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